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마음 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아픈 속사정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아침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로 심판하시는 환상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숯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불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타락과 그렇지만 이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뭐 이렇게 정결케 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그룹을 타고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을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에게 안정과 편안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닌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냥 영원히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필요하면 서랍처럼 언제든지 열어서 찾아 예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임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하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부터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직분은 받아놨는데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흘러나지 않아요. 이러면은 정말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분노케 하는 그런 숨겨진 죄들이 내 안에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읽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성전 바깥쪽의 동쪽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잠시 머무신 곳이기도 하지만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25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고관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 내각의 그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사냐와 블라디아가 누군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의 눈에 확 들어온 것으로 봐서, 그리고 에스겔이 기록한 것으로 봐서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그 지도자였음이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단한 VIP 그룹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가를 즉시 보여주셨습니다.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불의를 품었다. 아직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불의를 품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셨습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할 그런 불의한 생각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민다는 말은 이 꾸민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퍼뜨린다는 뜻이에요. 조언하고 퍼뜨리는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만 불의를 품은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이 자신들의 공범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그렇지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만약에 그들이 사람들을 악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악의 공범자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악한 리더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셨어요.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가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죠.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떤가, 외모가 어떤가, 지위가 어느 지위인가. 그러나 이 겉사람이 대단한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의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불의와 악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서는 반드시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예루살렘 악한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죄를 더 지적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사실 이 본문 배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두 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직후였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될 바벨론의 3차 침공,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3차 침공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의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곧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한참 길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다.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를 때리실 때는 회개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받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편법을 써서 이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그 이 예언이 그냥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말을 그냥 왜곡해서 전했어요. 바벨론에서 집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 바벨론에 우리가 정착하고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변조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이 임하는 날 예루살렘은 끓는 가마솥처럼 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지도자들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말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단단한 가마처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왜곡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애굽과 은밀하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의 침공을 이겨내려는 그런 아주 편법을 썼습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왜곡시키고 불신하는 거예요. 편집해버리는 거예요. 거북한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당장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해주죠. 아니 심판이 오는데 심판이 없을 거라고 백성들을 기만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겠지만 백성들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오는 심판을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데 애가 막 울고 자지러드니까 그거 애 아프게 하기 싫어서 예방주사를 안 놔버려요. 그래 안 맞아도 돼. 그러면 전염병 들이닥치면은 얘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받을 때는 쓰지만 우리를 결정적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구해주는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악한 지도자들이 왜곡해버려요. 그것이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기를 모으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식으로 비틀어서 전하는 이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 말은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짓된 지도자들을 단호하게 쳐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결코 기죽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을 때 좀 더 많은 미국의 용기 있는 목회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가르쳐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동성애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직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약해지니까 직언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직언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위기가 한국에도 올까 봐 참 두렵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걸 이중강조법이죠. 결코 이럴 때일수록 물러서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도 인간인데 다른 사람들 다 좋은 소식만 전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껄끄러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징계의 채찍을 그냥 맞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느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서 사람들을 영적 무지로부터 깨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8절, 13절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 장님이 되어버린 백성들을 칼로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십니다. 패역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쫓는 백성들은 다 멸망할 거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 생활이 고통스러웠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였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실 때 포인트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지나가나, 여기서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나, 우리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징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의미를 깨닫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서 그 고난의 광야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허 가라앉는 거 아시죠? 애국과 막 뒤로 동맹 맺고 회개해야 될 때 애국과 동맹을 맺고 회개해야 될 때 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설마 직접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된 희망을 가졌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다시금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위기의 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징계의 매를 정통으로,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직면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문제를 책임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서져야 이 징계의 시간이 지나갈 텐데,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더 큰 회복을 줄 텐데, 아 그냥 이 징계 회초리 자체만 어떻게 피해보려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냥 빠져나갈까 그 생각만 해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점점 더 큰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파퓰리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시간은 내가 빨리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쳐야 될 시간이 아니라 매를 맞으면 아프더라도 이 징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시간이다. 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솎아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의 시간을 기도하고 회개하며 제대로 견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제대로 이끌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